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 들려드리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최재혁 아나운서와 소설가 정도상 씨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7년 동안 연구한 끝에 펴낸 백성을 섬긴 왕 세종이 꿈꾼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이제 세종대왕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세종대왕의 다음과 같은 러브스토리가 나옵니다. 세종대왕이 조선의 4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인데요. 경북 청송에 살고 있던 안타깝이라는 이름의 여염집 규수가 있었습니다. 이 규수의 소원은 당돌하게도 세종 임금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요. 민간 시찰을 나왔던 세종이 우연히 이 규수의 집에 들러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다음 날 세종은 이 규수를 궁에 데리고 와서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규수를 궁에 데리고 온 그날부터 세종은 이 규수의 매력에 푹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을 걱정한 신하들, 이 규수의 후궁 임명을 반대하고 아예 궁에서 쫓아내야 된다,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세종이 절대 안 된다, 이 규수를 궁에서 절대로 내보낼 수 없다, 완강하게 버텼는데, 계속해서 빗발치기에 올라오는 신하들의 상소문에 지쳐서 결국 이 규수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몇 년 후 어느 날 세종이 궁궐 밖으로 행차를 하는데, 그때까지 이제나 저제나 궁궐 밖에서 세종을 기다리던 이 규수가 세종이 타고 있는 가교에 다가가서 눈물을 흘리며 미음 한 사발을, 세종이 평소에 좋아하던 미음 한 사발을 올렸어요. 세종은 이 규수가 올린 미음을 단숨에 마시고 나서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이죠. 이 규수 역시 더 이상 세종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몹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이 규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안타깝 규수 같다, 안타깝 같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타깝 같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우리말 표현이 바로 안타깝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이제 정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야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타깝다는 말의 유래 역시 표준어 어원이 아니라 일종의 민간 어원인데요. 성경에도 이름, 사람의 이름이나 각종 명칭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경우 원래 이름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여기에는 아주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쌍둥이 형,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와의 오랜 세월 갈등을 겪은 것이 그 배경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요. 자, 이와 같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과 명칭들은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도 이처럼 어떠한 명칭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칭인가?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어떤 명칭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원어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명칭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딱 세 번밖에 나오지 않은 아주 귀한 명칭입니다. 참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 기독교 역사에서 자주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오늘날 아주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세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 이유도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어요. 자,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 오해가 됐느냐. 예를 들어 고대 로마 제국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들을 따른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명망 높은 역사가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인 에릭 피터슨이라는 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고대 로마 제국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유대교 안에 반정부적인 정치 집단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실 뭐하고 있어요? 화면은 주셔야지. 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파된 1900년 초기에는요 저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불렸느냐? 뭐라고 불렸어요? 야소쟁이, 야소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소쟁이, 야소꾼에서 야소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을 한자로 포기한 거예요. 저렇게 야소, 예수, 야소라는 말 뒤에 쟁이나 꾼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천대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예수쟁이, 예수꾼 이런 표현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마치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파된 초기에는 저 야소쟁이나 야소꾼이라는 표현 절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름꾼 아시지요? 노름꾼? 노름에 완전히 빠져서 생활을 못하는 사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 노름꾼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완전히 빠져서 이성을 상실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오해되어 왔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참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창립 42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드리는 오늘 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방향키의 역할, 길잡이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6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곳, 저기 있는 것처럼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처음 들은 게 어디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는 안디옥 교회다 이 말이죠. 참고로 사도행전에는 안디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도시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 곳,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는 비시디아라는 그런 명칭이 또 붙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고 또 한 곳이, 그 다음 또 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요, 오늘날 시리아, 성경에서는 수리아, 수리아 지방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을 수리아 안디옥 이런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졌을까?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9절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맨 처음에 그때에 무슨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스데반의 일. 예, 스데반의 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일이라는 게 뭐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를 가리킵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순교예요. 최초로 일어난 순교. 이 스데반의 순교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 스데반의 순교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즉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시작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저기 있는 것처럼 엄청난 박해와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 일부가 저기 있는 것처럼 베니게 도시, 구브로 도시, 그리고 안디옥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진 것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을 당해서 교회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의 일, 환란을 당하기 전, 스데반의 일이 일어나기 전, 그래서 환란과 박해를 받기 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환란을 당하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환란을 당하고 나서야 어이쿠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제서야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환란을 당하기 전에도, 박해를 받기 전에도, 스데반의 순교가 있기 전에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너무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거리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공회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사도행전 5장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저기 나오는 그들이 바로 환란을 당해서 흩어지기 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자, 보셔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에 가든지 거리에 있든지 심지어 잡혀가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환란을 당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환란을 당해서 흩어지기 전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너무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째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열정이 나중에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다음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그 열정이 모자랐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주어지지 않다가 나중에 환난을 당해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주어진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9절과 20절 그리고 26절 요약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환란을 당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 일부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하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이고, 또 하나,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1번, 첫 번째 스타일.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주어지지 않다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다가 나중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저런 식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금 더 아주 100% 정확히 말하면 환란당해서 그 뿔뿔이 흩어진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 저기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끝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그 중에서 일부 교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안디옥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 어떤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과 연결이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대명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가서는 비로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에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에 담겨진 이와 같은 의미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국내 선교에서 시작하여 해외 선교까지 복음의 지평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국내외 선교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실제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잘 들으십시오. 전도의 대상을 나의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선을 긋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전도하기 쉬워 보이는 대상. 전도하면 믿을만 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만 골라서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전도할 때 이 사람은 좀 가망성이 있겠어. 아, 이 사람은 내가 전도를 해도 교회 나가라고 권유를 해도 그렇게 망신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전도의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한정해버리는 것. 이 사람은 전도할 수 있고 이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 오, 안 돼. 이런 식으로 전도의 대상을 한정해버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에 달려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하심에 달려있는 겁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전도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전도의 대상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 선을 그어놓는 거, 한정하는 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에게만 전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듣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창립 42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우리 명년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창립 42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명인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지평을 계속해서 넓혀가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